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보면 이것이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주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살면서 눈앞이 깜깜해 본 적이 한 두 번 있습니다. 그게 다 이게 운전과 관련된 일인데요. 당연히 빙판길에서 차가 돌게 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게 통제 불능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일을 당한 게 뭐냐면 중고차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센터에 맡겨보니까 못 찾겠대요. 근데 그 차는 제가 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일하는 조건으로 그 차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이게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차에 증인이 한 명 탔던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찔했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이라고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둠을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는 분명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처세의 말씀도 아니고 윤리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원리가 아니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이드라고는, 여러분 제가 앞을 못 본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를 믿는 분이면 저는 다니기가 편할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 흑암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을 사냐면 더듬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 없으면, 안내자와 빛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아요. 이 세상에 큰 소리 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흑암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되지 말라는 겁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떤 사람이다?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칙, 원리, 기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또 단락을 어떻게 나누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요, 11절에 보면요,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참여하지도 말고 되지도 말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애씀에 그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 어둠의 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도 보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이 상존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이곳에 부재하기 때문에 어둠은 계속 이게 확산됩니다. 짙어져요. 그럼 어둠이 짙어진 상태에서 그 마지막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이 만연한 곳에는요, 무엇이요? 빛이 어떻게 해요? 침투하려고, 거기를 비추려고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에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절에 나와요. 흑암과 공허와 기품, 혼돈. 거기에 무엇이요?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존재를 말하냐면요,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다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내가 있다.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세요? 내 인생 내가 산다? 아니면 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차이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이제는 이전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것을 봤더니 어떻게 사냐면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그들이 어둠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게 어둠인지 이게 빛인지를 구분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징후에 대해서 세부조항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은 무엇이 빛이 임해야만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방에 불이 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출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비상구에 대한 표지판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이 빛이 있을 때와 빛이 없을 때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살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 같으시죠? 이 어둠의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마음껏 살고 있으신 것 같으시죠? 속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폭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면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너희들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어디에서 산다?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산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뜻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이게 진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데 내가 그 빛을 늘 구하고 바란다면 나의 정체성은요? 어둠이에요? 아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한다면, 내 삶의 방향을 거기를 정한다면, 하나님께 향한다면 나는 뭡니까? 빛을 받는 존재? 그리고 빛이 드러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뀜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의 그 목적과 이 뜻이요,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벗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walk, 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걷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빛이 저기에 있으면 내가 빛인 척하면 안 돼요. 빛이 저기에 있으면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헤맬 필요 없어요.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을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이 켜졌어요. 여기 빛이 켜졌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빛이 켜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뭐하더라? 무시하더라. 빛을 우습게 알더라. 빛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뭔지를 알면 그런 반응 볼 수가 없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라? 요한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 생명, 빛,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빛처럼 우리에게 전해진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점검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생명이 어떤 생명? 내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을 딱 먹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이 결단을 내가 지금 딱 하자마자 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6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대상이 있는 걸 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처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런 대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우리는 당해요. 왜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가 어디로만 가면요?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사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미혹해 해요. 속여요. 기만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더듬더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요? 어둠의 방향이 아니라 빛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냐하면 비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치고 나서 또 우리들에게도 주는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빛의 자녀인 것 같은데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자로서, 또 나는 무엇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이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낙마를 하고 나서요, 거꾸로 지고 나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기가 눈뜬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 전에 그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그것이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의 신, 그 세상의 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으며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자기의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간 그 상태는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뭘로 여기는 상태?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낮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만 나에게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항상 우리들은 그 어둠이 도사래요. 잘 될 때, 여러분 인정받을 때, 그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일 때, 항상 그때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는 가장 높으신 분,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이제는 전파한다?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만 내가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온 삶 자체가 그는 결단한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겠다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비추세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자, 그럼 해가 지면요? 아,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어둠이 왔으니까 어둠에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삽니다. 무슨 삶을요? 어떤 삶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이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햇볕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중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한 번 빛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가 되면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안 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에베소서 이 4장과 5장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을요? 어둠의 행동을 안 해요. 어둠의 행동이 싫어져요. 어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어둠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여기에 있는 험한 것을 찾고 그리고 또한 항상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출처가요, 이 어둠의 출처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어둠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그 바로 통로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이죠. 무엇하는 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구에게까지도 향하냐면요, 사람에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을 해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게 열매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착함이에요. 이 착함은 무엇이냐면 선함입니다. 이 선함은 창세기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세요. 우리는 누구냐면요, 신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신처럼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버린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내 생명으로, 내 빛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의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요, 빛을 항상 우리가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 순종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죠. 어떤 관계요? 절대 내가 어둠과는 관계 안 맺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기쁨으로, 이 어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절하겠다. 나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친구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친구는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걷고 싶으신 분,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면 우리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 마음 안 품습니다. 어떤 연단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딴 마음 안 먹어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한 그 진실함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시냐면요.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이제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방황하지 않아요. 옆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는 하며 산다? 이건 영원의 가치죠. 최상의 가치죠. 이건 진짜죠.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시험하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의 의미로 단어가 따로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똑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증인석에 출두를 했어요. 증인석에 출두를 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험하다, 유혹하다. 한 어원에서 다른 단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당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증명하셔야 돼요. 증언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먼저 주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위선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 안 돼요. 다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 걷는 삶은요, 쉽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분노가 나서 이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그때 누가요?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요.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갑자기 끼어드는 그 차를 향해서 그 운전자를 향해서 뭐라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때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의 빛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향해 있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너무 분명합니다. 더듬더듬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애써서 더듬더듬 거렸는데 인생의 끝을 가보니까 그것이 다 무엇이었더라? 어둠이었더라. 허망한 것이었더라. 그것이 사라질 것이었더라. 그것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삶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얻을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이드하세요.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시험하라, 책망하라.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증명이 내셔야 돼요. 증언이 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면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들어있다면 이 어둠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 숨기고 그것이 이렇게 가려진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폭로하시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폭로를 해요? 하나님께. 주님,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이 어둠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빠른 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불을 켜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면요, 그 불을 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로하세요. 책망하세요.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선언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하지 않는다? 어둠에 발을 담그지 않아요. 어둠에 내가 동조하지 않아요. 내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생략하고 이것을 다 모를 때 항상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잡혀 살아요. 어둠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게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책망하고 폭로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은 우리가 빛을 향하면 향할수록 어둠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은밀히 행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요,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어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뭐하라? 부인하라. 빛이신 존재를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가 되라? 네가 빛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둠은요. 그래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자, 여기에서 이 어둠이 시작이 되면 어둠은요, 더 큰 어둠을 몰고 다녀요. 헛된 일을 꾸미게 돼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잡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무엇에 따라가게 되냐면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짓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보면 뭘 판다고요? 웅덩이 파요. 웅덩이. 자기 살 길을 찾는다고요. 자기 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구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결국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뭐 하지 못한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 큰 탱크를 만드는데 그 탱크에 기술이 없어갖고 그 탱크를 못 만들겠어요? 어마어마한 탱크 왜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터진 웅덩이냐면 그 탱크에 뭐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물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작동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부족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둠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지 않겠다? 생수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뭐냐면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늘 뭐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재빠르게 어둠을 향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빛이 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도 기회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영향력, 여러분들이 또한 있는 곳에서의 어떻게 보면 위치,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다? 빛처럼 드러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되게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밤 11시까지 잘 버텼어요. 근데 11시가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내딸이 갑자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울먹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토요일 밤 11시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들어봤더니요, 자기 친구는 용돈은 10,000원을 받는데 자기는 2,000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2,000원을 10,000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했더니, 여러분 들으시기엔 좀 수긍이 가세요? 이게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10,000원 받고 여러분은 2,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 원망과 불평,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 울음소리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00원 너를 받고 있지만 네가 받은 2,000원 중에 1,000원도 못 받는 친구를 위해서 네가 그 1,000원을 쓸 수 있다면 이건 제가 너무나 큰 바람이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보지 않는다면 언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더 억울한 거죠. 자기는 10,000원을 원하는데 자기는 2,000원을 또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둠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둠을 맞닥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기대를 해요? 아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어둠을 경험을 하면 드디어 우리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 이 어둠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더 심해지고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00원과 같은 그런 비교, 어떻게 보면 2,000원과 같은 형편, 아니면 내가 2,000원 취급을 당하는 일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더 기대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요? 2,000원이 없어도 수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인생 가운데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이제는 드러납니다. 폭로가 돼요. 나의 연약함이 폭로가 돼요. 어떤 연약함이요? 나는 빛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걸 겪어요. 이 찔림을 겪어요. 이 깨어짐을 겪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자, 그가 원했던 거예요.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어하는 거 아니에요. 풍어.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저와 함께 동업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동업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짙은 어둠이 깃드는 겁니다.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은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요? 알람 울려야죠. 그래도 여러 개 시계를 해놓고도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어야죠. 여러분 여기에서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슬며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왔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옥문이 이 지진에 흔들려가고 옥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옥문이 열릴 정도면 사람이 아무리 둔해도 잠은 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어둠이, 지금 이 멈춤이, 지금 이 어려움이, 이 고통과 고난이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알람 신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흔들어요. 우리를 흔드세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자,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띄워주면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교만해지게 만들어주면 돼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려주면 돼요.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깨워서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옥문 열릴 거 알았다면 깨어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자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요.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여기서라도 내 체면이 있지, 더 이상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래도 감옥에서라도 시키는 대로 할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워서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폭로케 하게 하는지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잠자는 자,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밤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잠들기 좋은 그 시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하고 계시다?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요? 깨워주려고. 잠들면 깨워주려고. 그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잠들지 않게 하려고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을 폭로하신다? 내 안에 어둠을 폭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요?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멍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주님이 지신 멍에를 빼고 그 자리에 내가 메고 싶은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졌으나, 내가 믿음을 고백했으나 아직도 나에게는 어떤 어둠이요? 어둠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판단을 버려야 된다라고 빛이 비쳤는데 아직도 나는 어둠의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말이에요. 허망한 말, 총명이 사라진 말이에요. 이 허망한 말 많이 하면요, 무엇이 되냐면 이 마음이 굳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무엇 하기 시작하면 또 거짓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또 어둠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곁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실 때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냐고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만나셔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우린 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면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어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어둠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요, 이사야서 60편 1절 2절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아니요, 말씀 정도로 깨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공? 아니요, 그거 어둠이에요. 성경에는 성공한 모습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이 나와요. 성숙한 모습이 나온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저기 바닷가의 모래알과 저 뭇별같이 무엇이 많아진다? 자손이 많아진다? 그런데 바로 이게 네 자식이야 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이 어둠에 대한 그 증상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나의 안에도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도움으로 필요한 사람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본다라고 하는데 내가 또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짙은 어둠이 그것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이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려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것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들었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고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분명하지도 않은 이 어둠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 깨어남으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냥 잠들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릴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빛보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바램과 하나님 잘됨을 빚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는 깨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옮겨줄 수 있고 비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삶 주님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